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맞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날씨가 참 좋죠.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이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흩어져 있던 여러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 참 감사하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말씀부터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청마루에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손자가 탁 달려오더니 대추를 한 개씩 내밀었답니다. 엄마가 보니까 할머니에게 드리는 것은 아주 크고 먹음직스럽게 아주 좋은 것을 이렇게 드렸는데 엄마한테 드리는 것은 아주 쪼글쪼글하고 못생기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 엄마가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철이 들었네. 할머니에게 좋은 거 드릴 줄도 알고. 그러고는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아주 싱글벙글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과 둘이 있을 때에 이 엄마가 물어봤답니다. 야 녀석아 엄마에게 큰 거 줄 생각을 안 해봤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거 조금 전에 개똥에 떨어졌던 거야. 여기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계신데 여러분들 손자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자 주의보를 지금 발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지금 들은 얘기처럼 이 애성관계가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간인데도 아주 괘씸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아이를 두고 사랑하다가도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부부간에도 섭섭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이 가정 안에서도 이 애정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지금 많이 아프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들의 가정이 많은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만은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고 모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곳은 우선적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애들을 키우면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죠, 여러분. 그러면 자기들끼리 뛰어놀면서 잘 자라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부모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살면은 언제까지 살겠나? 그저 사는 날 동안 쟤들 뒷바라지나 잘 해줘야 될 텐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나면은 출가하고 분가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저 녀석들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나 그런 염려도 되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종종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피붙이들에 대한 영적인 부담을 느낀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서 만나는 모든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영적 부담감을 우리가 느낍니까? 그건 아니죠. 가족이니까 그런 사랑의 짐이 우리 자식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서 그랬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자랄 때 형제들이 여럿 있어서 자라면서 집안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싸우더라도 동생이 동네 나가서 딴애들한테 얻어맞고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팔 걷어붙이고 달려드는 게 그래도 형입니다. 집 안에서는 그 형이 나를 때렸지만 집 바깥에 나오니까 그래도 형이 날 지켜주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세상을 다 떠나더라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힘을 합치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도와주며 살아가야 할 이 한 형제 자매들의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 가정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좋은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많이 주셨지만은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은 서로 의지하고 살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 사랑은요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가서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본능적으로 사랑이 막 우리 속에서 우러납니다. 세상에서 별로 존경받지 못할 심지어 악한 사람들조차도 가족은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비유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화롭게 사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피부병 앓으면서 불쌍하게 지나는 거지 그 이름하여 나사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다음 두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정해진 순서는 없어도 세상에서 죽음처럼 평등한 일은 없잖아요. 우리도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도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천양지차로 달랐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맞들려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반면에 이 부자는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에 떨어져서 아주 고통스럽게 지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저 멀리 건너편 이전에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요청이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사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부자가 자기 집 문 밖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의 그 손가락 끝에라도 거저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자기 혀를 좀 적셔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을까 하는 이걸 생각하면은 이 부자의 처지가 너무너무 안 돼서 마음이 아픈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의 처지를 본 우리가 아무리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죽고 심판받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정해진 아주 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성인 군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깨워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철저한 믿음의 준비만이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만들 것이고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두 번째 요청을 또 하지요. 부자의 요청, 두 번째 요청은 여기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이 두 번째 부자의 요청을 읽어가노라면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있어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진하게 여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부자는요, 내가 이 음부에 떨어졌으니까 너희들도 이곳에 와서 함께 고통받아라 하는 이런 비뚤어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기왕 이렇게 됐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가족들 이런 음부에 오면은 안 되는데 하면서 나사로라도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비록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얼마나 자기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 부자가 자기 가족을, 자기가 음부에 가서라도 그 고통 중에서라도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나 전해주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이 부자의 가족 사랑은 실패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가족 사랑이 왜 실패로 끝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 아주 왜곡된 사랑을 이 부자가 했기 때문에 그 가족 사랑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황선비라고 하는 작가가 쓴 마당을 나온 암톡이라고 하는 이런 동화를 아십니까? 그 내용이 이렇죠. 양계장에서 알을 낳은 잎사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암탉이 있었는데 알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나 알을 낳자마자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잎사귀는 이 알을 품어볼 기회가 없는 그것이 불만입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양계장을 뛰쳐나오게 되었지요. 거기에 뛰쳐나오고 보니까 울타리라는 것이 없어서 자유롭기는 했지만은 대단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나와서 보니까 숲속에 알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청동알인지 이것도 모르고 이제 품어주게 되는데 이 알을 낳았던 청동오리는 쪽제비에게 잡아먹혀서 없습니다.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부화가 되어서 병아리가 나왔겠습니까? 청동오리 새끼가 나왔겠습니까? 청동오리 새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초록머리라고 이렇게 붙이고 잎사귀는 지극하게 사랑을 하면서 키우게 됩니다. 암탉이 청동오리를 지금 키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갈등이 벌어지게 됐어요. 어떤 갈등이냐고 하면은 초록머리가 한다는 말이 엄마, 나 하늘을 좀 훨훨 날아다니고 싶은데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잎사귀 꾸중을 하는데 야 이놈아, 우리는 닭이다. 우리 닭들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냐? 우리는 하늘을 날지 못하니까 너 절대 하늘을 나는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된다 하고 꾸중을 그렇게 괴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엄마 난 날아가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어미 달기 끔찍하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갈등이 깊어진 이유가 뭡니까? 초록머리가 달기 아니고 청동오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데서 오는 이 잎사귀의 왜곡된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결국 이 청동오리 초록머리는요, 좀 더 자란 다음에 하늘을 홀홀 날아서 잎사귀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도 종종 그렇습니다. 부모님하고 자녀들 간에 뭐 그렇게 맞질 않아가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식들은 그럽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몰라요 하는 이런 영화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만은 오래전부터 이게 나왔지만은 부모는 끔찍하게도 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게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못 견딜 간섭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또 이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몰라요. 많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몰라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 나만큼 살아봤냐? 경험이 있어도 부모가 아이보다 많은 게 분명한데, 그래서 이 부모는 부모대로 섭섭해서, 아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위해주는데 너 어떻게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사냐? 꾸중을 합니다. 피차간에 지금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고만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가 참 어렵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기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봤는데, 그러면 이 부자의 가족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뭐 배부르게 먹여주기만 하면 다 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까? 배만 부르면 우리 사람이 행복한가요? 사람이 배만 부르다고 사람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는 굉장히 불러도 여러분 그 이상으로 불행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몇 날 며칠간 굶어서 배가 한없이 고파도 그렇게 한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속사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2분설, 3분설 이와 같은 얘기는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고, 이건 2분설이죠. 3분설을 얘기하면 우리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체도 있다. 이게 3분설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안에는 영이 있건 혼이 있건 영혼이 있건 육체만 가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이 간단합니다. 육체만 아니라 영혼도 배부르게 해주어야, 영혼도 사랑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이 부자는 영혼을 사랑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냥 육체만 사랑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 그렇게도 부자니까, 요즘 서울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좋은 것 먹여주지요. 좋은 것 입혀주지요. 좋은 선생님 찾아가서 공부하게 해주지요. 형제들에게도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고 자주 불러가지고 산의 진미를 다 차려서 먹으라고 하고, 또 재산도 나누어 주고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에게 유감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영혼도 사랑해 줘야 된다는 이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부자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자기를 사랑하더라도 자기 육체만 사랑하지 자기 영혼까지 사랑할 생각을 아주 못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기 부자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타나지요. 첫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아주 최고급 좋은 옷을 입고서 그 다음에 뭘 하나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뭐 입고 싶은 거 죄다 입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지요. 돈이 있으니까.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지요. 그게 다 뭡니까? 자기 육체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풍족하게 자기 육체에게 뭔가를 공급하면 여러분, 이 부자가 행복할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은 신문 사회면에 커다란 기사가 하나 실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시 청소 미화원인데 뺑소니 차량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 그런데 그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쯤 지난 다음에 신문에 보니까 그 범인이 잡혔는데 잡고 보니까 20대 초반의 여대생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혔는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참 특이합니다. 그 여대생이 양심에 어떤 가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술을 먹고 아주 만취한 상태에서 술 주정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전에 사람을 치고 죽였다 뭐 이러는데, 아,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가 그 앞에 서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술 주정하는 이 아가씨 얘기 들어보니까 술 주정하는 것 치고는 아주 상당히 구체적이고 육하원칙에도 다 그냥 꼭 맞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정말 뺑소니 운전자여서 잡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젊디 젊은 이 아가씨가 어떻게 그런 몹쓸 일을 저질렀는가? 참 기가 막혀요. 그 아버지가 큰 부자인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그때 자가용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을 텐데 승용차를 자기 딸에게 선물해주고 용돈도 펑펑 주었습니다. 그러니 차가 있지요, 용돈이 있지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저는 그거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해서 자가용이나 용돈은커녕 아르바이트하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공부했던 것처럼 주경야독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더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여대생은 더 인생을 건실하게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그 부유한 아버지의 왜곡된 사랑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육체를 풍성하게 먹이고 입히도록 뭘 공급해 준다고 해서 그게 다 올바른 사랑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기 이 부자만 해도 그래요. 꿀단지 속으로 꿀을 먹기 위해서 들어갔던 파리가 결국은 달라붙어서 죽는 것처럼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고 부유해서 누리는 게 많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이 비쩍비쩍 말라가면서도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 채 그 향락 속에 지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사랑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부자에게는 이름을 주었습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부자에게는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부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가난한 거지에게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의 신분과 이름은 대서특필된다고 하더라도 거지의 이름이 알려지는 그런 세상입니까? 알려지지 않잖아요. 이것이 일반 상식인데 이 비유에서는 정반대로 나옵니다. 거지에게는 나사로, 나사로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 나사로라고 한 이런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너의 존재, 너의 인생, 기억해 둘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들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녹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인생과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이런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는 화려하게 살았지만은 이름 없는 존재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고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배불리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 나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뭘로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사람이 떡으로만, 이 떡은 육체를 먹이는 건데 물론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옵니까? 말씀은 우리 속에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 심령 속에 믿음이 생겨난다. 루터가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얘기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선포되고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뭘 듣습니까, 여러분? 세상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이나 미국에 나오는 정치 얘기도 아닙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내 속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생기면 내가 음부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낙원으로 부름받아 여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사랑을 자기에 대해서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자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의 가족 사랑이 실패한 이유를 먼저 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 왜곡된 사랑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 부자의 가족 사랑에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흔한 기회까지 놓쳐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부자 죽었잖아요. 죽는 순간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회가 다 사라졌어요. 나 스스로를 사랑할 그럴 기회도 없어졌고 가족을 사랑할 기회도 없어졌습니다. 죽는 순간 기회는 여러분 다 소실되고 마는 겁니다. 나중에 나사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제발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은 그건 반향 없는 메아리가 되었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지나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기억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여러분 마음에 많이 새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이 맑은 동안에 주님 앞에 깊이 깊이 기도하므로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하게 채우도록 우리가 힘써야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 그리고 온유함, 부드러움,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마음, 그리고 맑은 마음을 거기에다 우리가 더해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가꾸고 살찌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것도 기회를 잃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내가 육체는 잘 사랑해 주는데 내 가족들의 영혼을 돌아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마음이 생각이 되시거들랑 이제는 우리 가족의 영혼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오지 않고 있다면 날짜를 마음에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작성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면서까지라도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영혼 사랑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앞으로 인도하는 일,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꼭 해야만 할 일일 겁니다. 가족들을 인도하는 영혼 사랑에 힘쓰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날 이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해서 방언도 하게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 세상에 임하시는 목적이 뭐냐? 방언하게 하는 겁니까?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어떤 목적을 위한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올바른 가족 사랑을 하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영혼들이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그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에 힘써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영적인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더 든든하게 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올바른 가족 사랑을 하고 다음 세대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 믿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한 주간에도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에 영과 혼과 육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이 한 주간에도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힘써 정성 다해 바치는 성도들의 생활도 풍요롭게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영혼이 잘 된 같이 육의 범사도 형통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바친 물질, 화부의 엽전 같은 적은 것이지만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우리와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